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 약초와 독초는 한 뿌리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똑같은 뿌리지만 쓰임에 따라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투구꽃의 덩이뿌리인 부자 같은 경우는 조선시대에 한약재로 널리 활용이 됐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약으로도 쓰였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독의 양인 거죠. 적절한 양의 독이라면 독성 물질도 인체에 유익할 수 있다는 사실, 이런 걸 호르메시스 효과라고 한다죠.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이 말은 자극, 충격이란 뜻으로 미량의 독소나 유해 물질, 과도하지 않은 스트레스가 오히려 생물의 생장에 도움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독일의 한 진화 생물학자는 살면서 담배 연기나 미세먼지 자욱한 곳에 잠시 체류하게 됐더라도 지나치게 겁을 먹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도 합니다. 적당한 긴장과 스트레스가 오히려 면역력을 높여주는 긍정적인 역할도 한다는 사실, 이걸 아는 것이 오히려 건강과 행복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8월 5일 일요일 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
세상의 부모 마음 다 같은 마음, 아들 딸이 잘 되라고 아 행복하라고 마음으로 빌어주는 박연탐인데.
8월 5일 일요일 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 오늘 첫 곡은 6154번 쓰시는 분의 신청곡, 오기택의 아빠의 청춘 전해드렸습니다. 6154번 쓰시는 분이 아버님 일 도우러 시골에 아오리 사과 포장하러 가고 있어요. 너무 더워서 새벽에 일하려고요. 건강하셨던 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셔서 퇴원 후에 회복 중이십니다. 아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젠 건강 챙기면서 살아요. 우리 자식들이 효도하면서 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하시면서 아빠의 청춘 보내주셨어요. 그러게요. 아버님이 그동안 고생 많이 하고 또 애써 쓰셨는데 이제는 자식들이 그걸 좀 보답해줘야 될 시기가 온 게 아닌가 싶어요. 아버님도 얼른 몸 더 나아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리 몸에 해롭다고 하는 독도 적정량을 사용하면 최고의 약이 될 수 있고, 또 아무리 몸에 좋다고 하는 것도 지나치면 몸을 상하게 할 수 있다라는 현상을 압축적으로 표현해주는 호르메시스 효과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이 시간 열어봤습니다. 약초와 독초는 결국 한 뿌리에서 나온다. 문제는 적정한 양을 찾는 거다. 이렇게 요약이 되는 얘기죠. 독성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스위스의 의학자 파라겔수스도 500년 전 어떤 물질이 독이 될지 약이 될지의 여부는 용량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우리 주변만 봐도 치명적인 독이 약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쉽게 알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암을 유발한다고 하는 방사선도 암을 치료하는 데 활용이 되고 있는가 하면, 알코올도 매일 적정한 양을 마시게 되면 뇌졸중의 예방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잖아요. 또 그런가 하면 일상생활에서 수시로 맞닥뜨리는 스트레스도 심신을 이롭게 해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 살펴봤었던 유스트레스라는 것도 바로 그런 거겠지만, 적절한 압박과 자극이 생체세포의 재생작용을 도와줘서 세포의 활력을 준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살면서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되는 이런 자극, 유해한 것들을 모두 지나치게 또 민감하게 받아들이지만 않는다면 건강에 도움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로 오늘 시작을 해봤습니다. 오늘 건강한 아침에서 준비한 내용들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생활 속의 한방, 근대 중국의 군인이자 정치가인 장학량의 장수비결 그 두 번째 이야기 함께할 거고요. 매주 일요일에 살펴보는 뇌과학탐구소에서는 스트레스가 어떻게 우리 몸과 마음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부부들의 문제를 솔직담백하게 풀어보는 부부클리닉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6시까지 건강한 아침 이진희 입니다와 함께 해주세요. 건강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생활 속의 한방.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정지천 교수와 함께 건강에 대한 궁금증 풀어드리고 있는데요. 매주 일요일에는 역사 속 인물들의 건강 비결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부터는 중국의 현대사를 바꿔놓은 시한사변의 주인공 장학량에 관련된 이야기 들려주고 계신데요. 54년 동안이나 거주 이전에 자유가 없는 연금 생활을 겪고도 104세까지 장수했었던 비결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건가요?
예, 이 장학량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기약 없는 연금 생활이었지만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잘 먹고 잘 소화시키면서 건강을 유지해 나갔습니다.
예.
그리고 뭐 사실 뭐 할 일 없잖아요. 업무가 네. 없지 않습니까?
네.
마땅히 또 해야 될 일이 없었으니까 사실 시간 보내는 게 좀 힘들 수가
그렇죠.
있는 형편이죠. 그렇지만 운동을 비롯해서 신체 단련을 꾸준히 했고요. 거기다가 독서하고 공부하고 다양한 취미 활동을 하면서 그래도 나름대로는 즐거운 나날을 보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특히나 거기다 이 중국인 특유의 기질 만만디 느리게 느긋하게 기다리는 것을 실천했지 않았나 그렇게 봐집니다.
예. 사실 이 정치적으로 연금된 상태에서 하루하루 지내는 게 지겨운 일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장학량은 뭐 다양한 운동 또 취미 활동을 하면서 시간을 잘 보낸 것 같은데 운동은 어떤 걸 하셨나요?
예, 장학량 이게 중국 군벌의 맏아들이었다 그랬죠.
예.
이게 옛날로 치면은 제후국의 왕세자입니다. 다음 제후가 되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호연지기를 기를 수 있었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예.
청년 시절부터 항상 뭐 테니스, 말타기, 수영을 했습니다. 또 연금이 된다면 뭐 할 일 없으니까 더더욱 뭐 운동을 더 할 수 있겠죠.
네.
그 뭐 산 속에 신선한 공기를 호흡하면서 운동하는 것을 중요시했습니다. 또 이제 중국이 이제 모택동이 통일한 후에는 대만으로 쫓겨갔지 않습니까?
예.
또 역시 그때도 연금 당했을 때도 매일 오전에 온천을 하고 안마를 받고 그 뒤에 산보도 오래 했답니다.
운동 중에는 가장 열심히 했던 게 뭐가 있었나요?
장학량은 테니스를 열심히 했다고 하네요. 이 젊은 시절 독일에서 항공 조종을 배울 때 테니스를 좋아하게 됐는데
네.
그래서 그 항상 테니스 코트에 가서 라켓을 막 휘둘렀고 또 기술도 아주 좋은 걸 터득했답니다.
예.
잘했다는 거죠.
네.
중국에 돌아올 때도 이제 고급 테니스 라켓을 가지고 왔는데 항상 그 같이 다 가지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랬군요. 그리고 취미 활동으로는 어떤 것들을 주로 했었나요?
이 장학량이 장수하게 된 데는 일생에 세 가지를 크게 사랑했던 것과 연관이 있다고 스스로 말했습니다.
네.
그 세 가지가 뭐냐? 낚시, 테니스, 바둑입니다.
오.
테니스는 말씀을 드렸고
네.
낚시를 또 매우 좋아했대요.
아.
어린 시절에 이미 좋아해서 강변에서 낚싯대 잡고 떠오른 것을 쳐다보는 것에 흠뻑 빠졌다는 겁니다. 뭔가 속 솟아오르는 거예요.
네.
낚시하면서 낚싯대에서 즐거움을 찾고 몸의 피로도 풀고 특히 뭐 사실 낚시하는 게 뭐 어떻게 보면 몸의 피로는 저는 모르겠는데 정신적인 피로는 풀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 시한사변 이전에는 장계석 총통하고 함께 낚시하면서 고기 낚는 경쟁까지 했다 라고 하는데 둘이 뭐 거의 원수가 되어버렸죠.
네.
시한사변 후에 이제 바로 그 친했던 장계석 총통에서 연금을 당하면서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데 그때 옮겨 다닐 때마다 뭐 새로 옮긴 데서 수영도 하고 낚시도 하고 같은 데서 한 곳에서 계속하는 것보다 더 좋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장학량이 낚시를 즐기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예, 이 장학량이 자기 아버지 장장님을 죽게 만든 게 일본이지 않습니까?
예.
거기다 또 자기 집안의 근거지였던 동북지방을 침략해서 뭐 많은 자기 동포들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 일본에 대한 반감이 매우 컸습니다. 그래서 장계석 총통을 연금하고 국공합작하게 만든 겁니다.
네.
그렇지만 자기는 이제 그다음에 연금을 당한 몸이니까 이 항일전쟁에 참가를 못하잖아요.
예.
직접 싸우고 저 복수를 하고 싶은데 그 하고 싶은 걸 못하는 울분이 컸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속의 고통을 풀고 또 그런 우울한 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오전엔 테니스, 오후에는 낚시 그랬다는 겁니다. 예, 낚싯대를 들여오면서 천천히 분노를 억제하고 세월을 보냈다는 겁니다.
네.
사실 그 강태공 낚시 잘 아시죠?
그렇죠.
강태공이 낚시하면서 세월을 보냈고 또 그 유명한 옛날 정신과 의사이자 수필가 있습니다. 최신혜 선생, 청량리 뇌병원 원장이죠. 이분도 보면은 틈만 나면 낚시를 다녔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보내고 기분 전환하는 데는 낚시가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래서 낚시를 갔다 흔히 물가에 앉아있는 고독한 철학 이런 표현을 하는데
네.
이 최신혜 원장이 보면은 남들이 왜 낚시를 그렇게 가느냐 질문했더니 붕어와 연애하러 갑니다. 라고 대답을 했대요.
네.
이 장학량이 부인도 이 장학량이 잡은 물고기를 음항에서 꺼내가 근처 개인 연못에 막 집어 던져 줬답니다.
아.
그러면 연못에 물고기가 많아지겠죠?
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바람 불거나 비 오면은 물가에, 저 강가에 가는 게 안 좋죠?
예.
그리고 가까운 집 가까운 연못에서 낚시를 하시라. 와. 부인이 그렇게 배려도 해줬답니다.
그 정도로 낚시를 좋아했다라는 건데, 장학량이 장수할 수 있었던 세 가지 비결 중에 테니스, 낚시에 이어서 이제 바둑이 남았는데, 바둑은 또 얼마나 열심히 뒀나요?
바둑은 장학량이 만년에 두었답니다. 사실은 바둑 두는 것도 일종의 체육 활동이죠.
예.
그래서 그걸 이미 장학량이 깊이 터득을 해서 바둑을 좋아하게 되었답니다. 더구나 이 장학량이 말년에 들어선 다음에는 이 바둑 친구하고 바둑을 두다가 이 흥치가 오르면 한편으로는 바둑을 두고 한편으로는 경극에 나오던 곡조를 콧노래로 불렀다는 겁니다. 바둑도 두고 노래도 부르고.
네.
그 밖에도 이 장학량이 사랑했던 것이 세 가지가 있었답니다.
장학량이 사랑한 세 가지는 뭔가요?
예, 그 일생에 사랑한 세 가지는 마작을 하는 것, 유머를 얘기하는 것, 노래 부르는 것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이 마작은 지난번 그 등소평의 장수 비결에 브릿지 게임을 늘 했다 그랬죠.
예.
그게 해당되는 것으로 봐지는데 뭐 여가 시간 보내고 긴장을 풀어준 효과가 있죠. 그리고 유머를 갖다 얘기했다는데 예전에 얘기했던 백사이항복처럼 마음의 여유가 있으니까 유머를 얘기할
그렇죠.
수 있는 겁니다. 뭐 그런 유머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기나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연금 생활을 견뎌냈지 않았나. 그리고 그렇게 웃는다는 게 그 요즘 말로 하면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항산화제가 되는 거죠.
예.
그 자체가 면역력을 증강시켜주는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이미 밝혀져 있습니다. 그 정신신경 면역학에서도 스트레스라든가 불안, 초조, 욕심 이런 것은 교감신경을 항진시켜가지고 면역력을 갖다가 억제시키게 되고요. 또 웃고 하는 것은 부교감 신경을 항진시켜주니까 면역력을 증강시켜주는 겁니다.
예. 그런데 정말 오랜 시간 장학량이 연금이 된 상태였는데 이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하거나 하진 않았었나요?
당연히 그러고 싶죠. 왜 안 그러고 싶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미 1950년 중반에 그러니까 연금된 지 한 20년쯤 됐을 때 꽤 됐죠. 36년부터 시작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장개석 총통에게 이 선물을 보냈답니다. 말로 풀어달라는 게 아니고 뭐냐. 시계를 선물로 보냈습니다. 그 왜냐. 내가 지금 연금된 지 20년 됐다. 시계 시간이 이렇다. 얘기를 한 건데
네.
뭐라고 했을까요? 장개석 총통이 답례를 보냈습니다. 뭐냐. 낚싯대를 보냈답니다. 야, 엄마 웃기지 말고 낚시나하고 지내. 이렇다는 얘기죠.
네.
참 그 선물에 참 그 선물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 장학량이 사랑했던 것이 참 많았답니다.
네.
그리고 자기 생활에도 충실했던 것 같습니다. 금은고 연주도 했고 그림 그리고 붓글씨 쓰고 꽃과 나무 가꾸고 새를 기르고 경극 부르고 정말 하루가 뭐 짧지 길지 않겠죠. 그죠?
네. 네,
다양했고 독서도 열심히 했답니다. 아마 이런 분이 또 뭐 다른 일을 했다면 또 정말 국가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지
예.
모르겠죠. 다양한 종류의 책들을 많이 읽고 잡지도 보고 역사 연구도 했고 실제로 안 한 게 없고 뭐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는
그러네요.
얘기입니다. 연금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는 얘기죠. 이처럼 이분의 정신생활이 참 풍부하고 다채로웠으니까 그 기나긴 언제 끝날지 모를 연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겁니다. 장학량의 장수 비결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장학량의 장수 비결 같이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정지천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휴대폰 뒷자리 5024번 쓰시는 분이 듣고 싶다고 하신 곡이에요. 윤수일의 노래입니다. 아파트. 건강 길라잡이 매주 일요일에는 고려대 뇌공학과 김동주 교수와 함께 새롭고 흥미로운 뇌과학의 세계 탐구해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스트레스에 관련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흔히 스트레스를 두고 만병의 근원이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오늘 교수님께서 그 이유를 신경과학 관점에서 설명해 주신다고 들었어요. 근데 실제로 이 스트레스 때문에 몸에 병이 생기는 경우가 꽤 있죠?
네, 사실은 깜짝 놀랄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요?
예, 치어포탈 사람인의 2016년도 조사에 따르면
네?
현재 질병을 앓고 있는 직장인의 비율은 89.65%였으며
꽤 많네요.
높죠?
네.
평균 5개 정도의 질병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네.
가장 흔한 것이 아무래도 이제 만성피로라든지 아니면 다음으로 어깨통증, 두통, 거북목, 증후군, 소화불량, 그리고 우울증 등이 많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잘못된 자세로 인한 질병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스트레스로 인해서 생기는 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특히 만성피로 증후군이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 두통과 같은 신경질환, 그리고 소화불량과 같은 소화장애 등은 아무래도 스트레스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수치를 놓고 보면 89.65%면 직장인 중에 스트레스성 질환이 없는 사람이 10명 중에 1명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생각해 보면 아 그럴 수 있겠다 싶지만 수치를 듣고 보니까 이게 그냥 넘길 만한 문제는 아니란 생각이 드는데요. 이 스트레스라는 게 어떻게 해서 신체의 그런 질환으로까지 이어지는 건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네, 가장 흔한 질환이 이제 만성피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스트레스에 뇌가 반응하는 기전 중 잘 알려진 것은 아무래도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피질 활성화인데요.
네.
스트레스에 관련된 정보를 통합하는 뇌 부위는
네.
시상하부에 붙어 있는 내실결핵, 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 부위에서 CRF라는, 물질을 분비를 합니다. 이걸 갖다가 저희는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 방출 인자를 이제 분비해서 뇌하수체의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게 되는데요.
네.
이 호르몬의 자극을 받은 신장 옆에 부신은 코티졸이라고 하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분비하게 됩니다.
네.
이 코티졸은 스트레스와 같은 외부 자극에 맞서 신체가 대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분비되는 호르몬이고요. 이러한 코티졸은 신체의 맥박과 호흡을 증가시키고 정신을 또렷하게 하며 감각기관을 예민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말하자면 스트레스 요인에 대처하기 위해 몸을 준비시키는 것이고요.
네.
이렇게 혈중 코티졸 농도가 높은 상태가 유지되면 에너지 소모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피로가 쉽게 쌓이게 됩니다. 즉 만성적으로 피로가 되는 상황을 우리가 맞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뇌가 스트레스라고 인식한 상황에 맞서기 위해서 몸을 긴장시키는 것이 만성피로의 원인이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긴장을 하면 몸이 피곤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만성피로로 이어진다 쉽게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소화불량도 비슷한 원리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소화기관은 저희가 소위 말하는 자율신경을 통해서 명령을 받고 그 기능을 수행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네.
자율신경의 조절에 따라서 위장운동기능, 분비기능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될 경우 앞서 말씀드린 부신피질만이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네.
신체의 각성 정도를 조절하는 자율신경계의 교감신경도 함께 활성화됩니다. 이걸 역시 스트레스 원인에 맞서 신체가 대항할 수 있는 준비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몸을 각성시키는 역할을 하는데요.
네.
소화기에 있는 교감신경의 경우 위액과 침 분비를 억제하고 장 운동을 못하게 방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이 때문에 저희가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 소화기관에 특별한 이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소화가 잘 되지 않는 기능성 소화장애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계속된 스트레스로 교감신경이 항진된 상태라면 소화불량도 계속되고요. 이런 기능성 소화불량은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나면 자연스럽게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지만 만약에 장기간에 걸쳐 스트레스가 지속된다면 위 또는 십이지장 궤양과 같은 소화기 질환에 이를 수 있답니다.
만성 피로, 소화 장애,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정말 몸이 망가질 수 있겠다 싶은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피곤함도 네. 느끼고 소화가 잘 안 되는 기분도 있지만 스트레스를 받으면 가장 먼저 아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구나를 느끼는 게 두통이 생기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머리는 왜 아픈 건가요?
사실 두통은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뭐 고혈압이나 뇌출혈 등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두개골 내부의 압력이 상승하거나
네.
아니면 저희가 축농증과 같이 뇌에 공급되는 산소 양이 부족할 때
네.
사실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될 수 있고요.
예.
사실 통증의 정도는 개인의 심리적 요인에 의해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가 두통에 대해서 명확한 원인과 기전을 사실 알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통증 조절에 관여하는 대뇌 변형계 및 뇌간 통각신경의 변화와 같은 중추성 요소 그리고 근육을 싸고 있는 막의 통증에 대한 예민도 증가와 근육의 긴장도가 높아지는 것과 같은 말초성 요소의 상호작용이 저희가 통상적으로 두통을 일으킨다고 그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복잡하네요, 조금.
네, 복잡하죠.
네.
불안증 같은 이제 심리적 스트레스는 뇌의 변형계를 통한 근육의 수축을 조절하는 기능과 우리 몸의 통증을 참아낼 수 있도록 내재되어 있는 항통각 시스템의 기능을 떨어뜨리게 되고요. 동시에 뇌간의 통각을 촉발시켜 두통을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2002년도에 매슨 의사의 논문에 따르면 스트레스성 두통 환자들은 심리적 긴장이나 증상이 일어나는 인격 변화인 신경질적 경향을 보이고요. 다른 두통 환자들에 비해 더 심한 우울 증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또한 스트레스 지각이 높을수록 대상자의 우울도가 높아진다고 하는 것을 이러한 것들 기반으로 우울함을 유발하는 뇌의 신경전달 물질과 두통에도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도 사실 굉장히 만연해 있습니다.
그러면 스트레스성 두통과 우울증에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스트레스가 우울증의 원인이기도 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사실 우울증의 분명한 원인은 아직 명확하진 않은데요. 스트레스가 우울증 발병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근거는 사실 여러 군데서 저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예컨대 워싱턴 대학의 연구진이 네이처와 네이처 뉴로사이언스에 발표한 연구가 있는데요.
네.
많이 알려져 있듯 즐거움을 예측하고 추구하고 느끼는 능력은 도파민이라는 뇌신경 전달 물질에 의해 좌우됩니다.
네.
여기에 힌트를 얻어 워싱턴 연구진은 스트레스가 쥐의 체내 도파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는데요.
네.
쥐가 갇혀있는 우리의 새로운 공을 넣으면 이 물체가 무엇인지 탐구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수수께끼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쥐의 뇌에서는 새로운 문제를 풀어야 하는 스트레스에 의해 CRF가 분비되는 동시에 새로운 문제에 대한 흥미를 도파민을 통해서 이제 분비되게 됩니다.
네.
함께 분비된 이 두 가지 물질은 서로가 서로 효과를 상승시키는 강화작용을 하는데요.
네.
특히 CRF는 적은 양의 도파민만으로도 즐거움을 많이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용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4일이나 혹은 5일 정도의 지속적으로 이제 스트레스를 가게 되면 이에 노출된 지위 내에서는 CRF가 도파민의 효과를 더 이상 강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새로운 물체에 대한 기피 현상과 함께 CRF가 혐오 자극으로 변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예.
이러한 현상의 원인이 바로 코티졸, 즉 스트레스 호르몬 때문이라고 많이들 보는데요. 평소 같으면 의욕적인 탐구와 보상 지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자극이 혐오 자극으로 변화하도록 하는 작용이 수행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평소 상태의 쥐에 CRF를 주입할 경우 수행하던 행동에 대한 보상을 생각하고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반면 코티졸 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CRF가 주입된 쥐는 동일 행동을 다시는 수행하지 않는 반응인 무쾌감증을 보였습니다. 즉 실험의 결과에 따르면 단지 4 내지 5일간의 지속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된 것만으로도 무쾌감증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됨을 보였는데요.
네.
결국 무쾌감증은 우울증을 불러일으키는 주요한 증상으로 어느 일정 이상의 지속적인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발병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해 주셨던 내용 중에 CRF가 앞서서 잠깐 설명드리긴 했었는데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 방출 인자의 약자 맞죠?
맞습니다.
네, 청취자분들이 들으실 때 혹시라도 좀 어려우실까 봐 다시 한번 짚어드렸고요. 그러면 이 실험 결과를 토대로 봤을 때 스트레스가 정말 만병의 근원이다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닌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신 거 말고도 스트레스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질환들이 더 많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탈모 또한 스트레스와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네.
독일의 베를린 훔볼트 대학 연구진은 네. 이제 쥐 실험을 통해서 스트레스에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인 물질 P, 저희가 이제 Substance P라고 말하는데요.
예.
이 물질이 탈모를 일으킬 수 있다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모낭 주위의 자율신경 말단 부위에서 이 물질 P가 분비되고 이로 인해 염증 세포가 활성화되면서 털이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물질 피를 억제하는 약물을 주사하면 스트레스를 받아도 털이 빠지지 않는다는 사실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실 아직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없기 때문에
네.
단언할 수는 없지만 의학자들은 사람 또한 스트레스에 의해 발생된 신경 전달 물질인 물질 피가 염증 세포를 활성화시켜 탈모를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스트레스는 암 발생을 억제하는 세포의 활동을 방해함으로써 암 발병률을 높일 수 있고요. 스트레스에 의해 촉진되는 코티졸이 암 면역 세포의 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호르몬, 즉 DHEA의 분비를 줄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코티졸은 흉성과 임파선에서 나오는 림프구의 수를 감소시켜 면역 기능을 약화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네.
즉 스트레스를 받으면 세균이나 바이러스, 박테리아 등 각종 병원체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소개해 주신 스트레스로 인해서 발병될 수 있는 질환들만 봐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자칫 가볍게 여기고 방치하기 쉬운 스트레스, 또 치명적인 병으로 악화되기 전에 스트레스를 잘 해소하고 또 스트레스 쌓이지 않도록 예방하는 노력이 더욱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고려대 뇌공학과 김동주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래 한 곡 전해드릴게요. 김민채의 노래입니다. 오늘 밤.
내온도 하나도 켜지고 지나가는 운명처럼 마주친 사람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매일 아침 5시 5분 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부부 생활을 위한 부부 클리닉.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부부들의 문제를 솔직담백하게 풀어보고 있죠. 오늘은 성의학 전문가 강동호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성형 네. 중독에 빠진 남편의 사연 들어봤는데
좀 특이했죠.
완전히 반전이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네. 그러면 주제가 또 성형에 집착하는 남편인데 이거는 네. 진짜 본인이 성형을 많이 하는 사례인가요?
예, 이번에는 반전은 없고요. 네. 실제로 남자가 자신이 성형에 집착하는 그런 남편입니다.
왜 해외 토픽이나 그런 뉴스들을 보면 네. 그 간혹 유명 연예인하고 똑 삶은 그런 외모가 되기 위해서 성형을 뭐 몇 억씩 들여서 하는 그런 네. 경우도 보긴 했는데
네. 그러다가 그런 사례인가요? 그러다가 네. 해바라기 아줌마인가요?
선풍기예요.
아, 선풍기 아줌마. 네. 그분은 참 애겐 참 죄송한 얘기지만 네. 그렇게 부작용에 빠진 분들도
너무 힘든 네. 경우가 됐죠.
굉장히 많죠.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릴 사례는요, 또 그런 사례가 아니고, 이 성형 부위가 좀 특별합니다.
어디 있죠? 예,
제 환자분의 사례니까요. 네. 당연히 이 성기능, 성과 관련된 그런 사례들이죠. 이 아내분이 역시 네. 예, 남편을 데리고 왔는데요. 이번에 남편의 성형 중독을 고쳐달라며 찾아온 아내는요. 이 예, 보통 성중독 그러면 성욕을 참을 수 없고 지나치게 성행이나 성생활 또 자유에 집착하는 그런 성중독이거든요. 그런데 네. 이 남편 달라요. 예.
그러면 남편이 성과 관련된 뭔가 성형 중독이 있는 그런 사례인가 보네요.
예, 상대적으로 성형을 성기에만 집착해서 하시는 거죠. 흔히 이제 성기에 이상한 시술이 예, 네. 우리나라에서는 좀 판치는 경향이 있는데요. 성기 확대술, 필러 시술 요즘 좀 유행하는 게 있거든요. 자꾸 받으셨던 문제가 있으셨고
예.
그러면서 성관계는 자꾸 회피하고 불안해하는 그런 남편이었죠. 그런데 남편의 상황에 대해서 아내 말을 들어보면 남편은 발기가 잘 안 된다면서 자꾸 잠자리를 피하고 이상한 시술에 완전히 중독되는데
네.
반대로 아내는 이런 희한한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발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하고 아내는 얘기를 하죠.
그럼 실제로 아내의 이야기대로 남편에게 성기능 문제는 없었나요?
이 남편의 발기능을 제가 검사를 해봤더니요. 그의 아내 말처럼 사실은 심각한 문제는 없는 상태였죠. 그런데 정작 남편 본인은요. 발기력 저하를 운운하는 그런 상태였었어요.
왜 그럴까요?
예, 그러면서 이제 어느 날 아침에 앞으로 확 바뀔 것이라며 큰 소리를 치고 나갔다 들어오셨는데
불안하네요. 네.
그 이후에 그날 이후에 오히려 성생활을 회피하기만 했죠. 그래서 그 사태를 파악해 본 결과 이 남편은 이 성기의 끝에 귀두라는 곳에 정체불명의 시술로 여러 개의 사마귀 같은 이물질을 만들어 놓고 울퉁불퉁 볼품이 없는 상태로 변해버린 거예요.
아니 왜 대체 그 남편분은 그런 시술에 집착을 하는 걸까요?
굉장히 남편으로서는 수치스러운 얘기인데요. 결국 병원이니까 제가 그 자수 좀 물어봤더니 이 남편은 어릴 때부터 귀두가 딱딱해야 아내의 몸속으로 삽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착각을 했는데요.
예.
20대에는 제법 딱딱했는데 이제 성기 전체적으로는 발기는 괜찮은데요. 귀두 부분이 이전엔 딱딱했는데 지금은 말랑말랑해져서 또 영 자신이 없다는 거죠. 그동안 이제 귀두 부분이 예전처럼 딱딱하지 않다고 이를 발기부진이라고 여겼던 이 남편은 이제 광고를 보게 된 거예요. 귀두 부분을 부풀게 해준다는 이상한 시술을 받았는데
네.
이런 시술은 사실 책에 안 나오거든요. 이제 광고로는 뭐 크게도 네. 해주고 성기능도 강하게 해주고 뭐 발기도 더 강도가 높게 해준다 이런 표현들은 그런 시술한 사람들의 얘기고요. 이런 방법들은 앞으로 저희가 다시 한 번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요즘 필러라는 방식인데요.
네.
왜 여성들 이렇게 성형할 때
얼굴에
필러요. 뭐 필러 이렇게
주사로
예 주사로는 넣는 이제 큰 성형을 뿌띠 성형이라고 예.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런 방식을 하기도 하죠. 그걸 성기하는 방식인데 이런 방식들은 사실 책에도 없고
네.
국제학회뿐만 아니라 세계 보건기구에서
네.
필러 시술은 얼굴 외에는 금지되어 있는 방식이에요. 안면 시술 외에는 금지되어 있는 방식인데
네.
이걸 성기에다가 하는 곳들이 있으세요. 왜 그러냐면 이제
네.
이 성 문제는 보험이 안 되다 보니까 국가 통제를 안 받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환자들에게 이게 좋은 방식이라 하는데 사실은 국제비뇨기과 학회나 성의학회 뭐 여성들에게도 이런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산부인과 학회. 더 나아가서 FDA에서도 아까 얘기했던 대로 안면 시술 외에는 승인이 안 돼 있고요. WHO는 심지어는 성기 학대로 규정하고 있죠. 아무튼 이제 효과는 커녕 귀두에 이제 사마귀 같은 상처만 남긴 거예요. 뭘 주입하다 보니까요. 그러면서 이 남편은 원래 이제 성기능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는데
네.
더 모양까지 곰보빵이 되면서 자신감을 잃고 아내와의 잠자리를 피했던 거죠. 그러면서도 또 인터넷을 뒤지면서 다른 시술을 찾아 헤매는 과정이 일종의 중독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검증되지 않은 시술을 받고서 결국에는 혹 때려다가 혹을 붙인 셈이 됐네요.
그럼요. 예, 이 남편처럼 나이가 들면서 귀두 부분만 강직도가 떨어졌다고 호소한 사례가 간혹 있긴 해요. 그런데
네.
귀두 부분의 변화는 발기부전을 우려할 사항은 사실은 아니에요. 예, 20대에는 흔히 말하는 몸통이라고 그럴 수 있고 그 성기의 끝쪽 부분이 이제 귀두라는 곳인데요. 그 부분이 예전보다는 조금 강도가 떨어지긴 해요. 근데 이제 이 전체적인 성행위에 있어서는 남성의 음경 해민체 혈류만 충만하면 되지 기두 부분이 굉장히 딱딱할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마치 성기의 기두 부분을 그냥 성기를 보호하는 골무, 우리 왜 바느질 할 때 골무라는 거 끼잖아요. 예. 그렇죠? 그 정도로 생각하게 될 부분을 화살촉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딱딱하고 날카로워야 아내의 몸속에 삽입이 가능한 것처럼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비해서 강도가 떨어지니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또 이런 걸 이용하시는 그런 학술적이지 않은 시술한 분들이 좀 있거든요. 모든 의사가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걸 그 광고에서 자꾸 과장을 하다 보니 네. 이런 남편들 같은 경우에 쉽게 예, 의존에 빠지게 되죠.
그러니까 남편이 그런 열등감이 있는 상황에서 너무 겁을 먹고 그럼요. 자꾸 이런 거에 빠지게 된 그런 그럼요. 상황이 된 거네요.
예, 실은 그 성형 수술하시는 그 의사분들은 잘 알고 있는데 예, 실제로 이제 예전에는 재건 성형이라고 그랬죠. 원래 성형의 시작은 그쪽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났거나 사고가 나서 이제 얼굴을 다쳤을 때 예, 재건해 주는 것에서 시작했다가 요즘 뭐 재건 성형은 거의 대학병원에서만 하고 대부분의 성형외과는 미용 성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어가는 건 있을 수 있는데 그 정도가 너무 지나쳐서 예, 병적으로 성형 중독에 빠지는 여성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미용 성형 중독에 맞아요. 말해요. 근데 이 남편 같은 경우에도 여성들 중에는 그런 성형 중독이 사실은 예, 바디 디스몰피즘이라고 그래요. 자신의 신체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자꾸 착각하는 병이 있죠.
평가를 굉장히 낮게 하는 거죠.
예,
자기
예,
자신의
몸에 대해서. 일종의 건강 염려증이기도 한데 자꾸 자기 몸을 안 좋게 받아들여요. 이 원 배경은 이제 자신의 자존감이 약하고 취약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외모를 고쳐야 뭐 인정받을 수 있고 남성들에게 호감을 줄 수 있다는 이런 게 왜 성형 중독의 이유가 되잖아요.
예.
이 남편 같은 경우에는 여성의 그런 성형 중독의 콤플렉스가 똑같이 자신의 성기능에 대해서 발현된 형태죠. 그렇다 보니 무작정 이런 성형 중독, 성기의 성형 중독에 휩싸여진 거죠, 그죠? 다시 얘기를 원점으로 돌리자면요. 왜 이 남편 같은 기두의 문제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는 앞서 얘기한 대로 충격을 받아들이고 보호하는 스펀지 역할을 하는 곳이 기두고요. 그래서 바느질할 때 골무 같은 그런 역할이라고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남편은 이걸 화살촉이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였고요. 근데 지금 방송에서 이제 정식으로 말씀드리면 기두는 아주 감각이 중요한 곳이고 그다음 보호 역할하기 때문에 화살촉이라는 표현보다는 골무라는 표현이 오히려 정확한 표현이 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20대에는 뭐 몸통만큼 기두도 딱딱해지지만 40대, 50대로 넘어가면서 조금 그쪽은 말랑해져요. 그것만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닌 이 방송을 들으시는 중장년층께서는 너무 기두에 강직도가 떨어진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제가 한번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은 가장 중요한 성감대에 과도한 걱정으로 안 해도 될 시술을 해서 문제를 키운 꼴이 됐네요.
그럼요. 예. 실제로 기두는 감각기관인데요. 예. 괜히 이런 방식을 씀으로 인해서 이 곰보빵이라는 표현이 남자들에게 굉장히 수치스러운 표현이거든요. 아주 부드러운 이 빵의 모습 같은 베이글 같은 그런 빵의 모습 같은 것이 그 부분인데요. 사실 이게 곰빵이 되니까 어떤 여성들은 이 남자가 혹시 성병이 있나 예, 성기 사막이라 하죠. 그런 게 있는지 착각을 하기도 하고요.
예.
예, 잘 모르는 분들은 막 우둘투둘하니까 여성이 더 좋아할 것처럼 착각해서 이런 시술을 더 받는 분들도 있는데 참 이런 거는 좀 후진국에서나 있어야 될 일인데
네.
아직 한국에서도 좀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안타깝고 또 이런 걸 이용하는 일부 몰지각한 의사들도
그러니까요.
문제라고 하겠죠.
이렇게 해서 오늘은 성형에 집착하는 남편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성의학 전문가 강동호 원장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원 님이 언제나 도움되는 내용 잘 듣고 있습니다. 루나 플라이의 노래 얼마나 좋을까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신청하신 곡 바로 전해드립니다. 루나 플라이의 노래예요. 얼마나 좋을까.
오늘 같은 하늘을 보면 오늘 같은 바람이 불면 눌러놨던 마음이 자꾸 고개를 들어 온 세상이 나를 흔들어 친구들도 나를 부추겨 너와 내가 있으면 둘이 잘 어울린다고 I wanna fly away
막간을 이용해서 어르신들 건강에 관한 좋은 정보 한 가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질문 한 가지를 드릴게요. 여러분은 아홉 개들이 배 한 박스 정도를 어려움 없이 들어서 나를 수 있으신가요? 만약에 아 그건 좀 힘든데 하시는 분들이라면 근감소증을 의심해 보셔야겠습니다. 국내 의료진이 개발한 근감소증 자가진단법에 따르면 배가 가득 들어있는 상자 들기 외에도 몇 가지 질문이 더 있어요. 1년 이상, 1년에 4회 이상 넘어지신 적이 있나요? 계단 10개를 쉬지 않고 오르는 것이 힘든가요? 의자에서 일어나 침대로 혹은 침대에서 일어나 의자로 옮겨가는 것이 힘든가요? 방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걷는 게 어려운가요? 이 질문에 대해 어렵다라는 답이 많으시다면 근감소증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감소증이란 만성질환, 영양부족, 운동량 감소로 인해 근육의 양과 근력, 근기능이 감소하는 걸로 65세 이상 4명 중 1명의 어르신들이 겪는 흔한 노화 증상입니다. 하지만 보행 속도가 느려지고 낙상이나 골절이 잦아지는 등 일상생활 능력을 크게 감퇴시킨다는 점은 만만히 여길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또 근육량이 감소하게 되면 감염에 취약해지고 인지기능에도 영향을 미쳐서 치매 발병 위험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하죠. 지난해 세계보건기구가 근감소증을 정식 질병으로 등재하게 된 것도 이 때문인데요. 근감소증 예방을 위해서는 평소 근육을 키우고 또 유지하는 운동, 식습관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나 인체 근육의 70% 가량이 하체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걷기가 가장 좋은 운동인데요. 노년층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에다가 가벼운 근력 운동을 곁들여 주신다면 그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관절염 때문에 걷기가 불편하시다면 수영을 하시거나 물속에서 걷는 것도 또 허벅지와 종아리 근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운동할 때는 단백질 공급원이 되는 살코기, 유제품, 달걀, 콩류, 두부, 생선 등의 음식물을 같이 섭취해 주시면 더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근감소증, 가벼운 근력운동과 단백질 섭취로 어렵지 않게 예방할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에 도움되는 알짜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아침 이진입니다에 열심히 참여하는 청취자분들께 친환경 쌀과 잡곡 세트 그리고 친환경 어싱 전문 기업 쉴드그린에서 어싱 테라피 레모패드를 드립니다. 오늘 끝곡 위승희님이 신청하신 정연순의 날마다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건강한 아침 이진이었습니다. I'm not afraid.